이 테이프는 2005년 2월 5일 안식일 오후 특별 집회 실황을 녹음한 것입니다. 테이프는 총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테이프는 스가랴 운동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고 두 번째 테이프는 스가랴 운동의 취지에 따른 자세한 실천 사항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테이프를 통하여 2005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스가랴 운동에 함께 동참하셔서 영적 부흥과 개혁의 기쁨을 맛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향하여 들어가는 것인가, 그것을 일일이 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빠짐없이 다 이것을 열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동안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런저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율례로 돌아가는 것인지, 그런 큰 제목 일곱 가지를 이미 소개를 드렸습니다. 둘째 안식일에 제가 그 일곱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이미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곱 가지를 이제 다시 각각 한 제목씩 해서 두 개를 이제 설교로 했습니다. 거기 우리가 운동이기 때문에 번호로 안 하고 종목 1 그렇게 했습니다. 운동 종목이니까. 종목 1. 안식일에 대하여 이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종목 2. 구제와 봉사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앞으로 다섯 번에 걸쳐서 그 각각의 종목을 하나씩 하나씩 별개로 제가 이제 안식일에 설교로 준비해서 드릴 것이고, 이제 일곱 가지가 다 끝나면 둘째 안식일 설교한 것과 둘째 안식일 일곱 가지를 한꺼번에 소개한 것과 그 다음에 일곱 가지를 개별적으로 설교한 것들을 모아서 여덟 개짜리 테이프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곧 스가랴 운동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각각 구입하셔가지고 시시로 이 말씀과 접촉할 때에 계속 움직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이제 그렇게 정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일곱 가지 종목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할지 간략한 요점만 간추려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제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종합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루는 그 번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1번 읽고 있을 때 4번을 보고 그래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선생이 1번 하면 같이 1번 합니다. 나 공부 잘하게 보이십니까? 하겠습니다. 첫째, 일단 한 항목에 대해서 낭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을 이제 간단간단하게 하고, 낭독이 끝나자마자 공감하시거나 혹은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확고하게 작정이 되시면 아멘으로 그 마지막 부분에 화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심을 하나씩 다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마음속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고 혹은 실제로 자기가 행동에 옮겨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는 못할 것 같다 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내가 참 어렵긴 하지만 좀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만 생겨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1번 안식일 준수에 대한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나의 생명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다. 예. 여러 차례 설명드린 대로 이 안식일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시간적 개념을 훨씬 초월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 안식일의 의미는 내 생명, 내 존재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표시가 안식일에 와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아주 근본적인 의미예요. 두 번째,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이 안식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절대로 빼어질 수 없는 이 중요한 안식일을 즐겁게 맞이하여 존귀하게 지키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 둘 것이다. 네. 1번보다 약간 아멘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네. 그러나 여전히 아주 확고한 여러분의 의지와 결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금 이제 아멘이 줄어들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만, 금요일 오후 시간에 일정 부분을 정하여 안식일을 준비하는 일에 사용한다. 뭐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는 건지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확고한 의지가 또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각 종목 일곱 종목에 있어서 각 종목별로 항목이 7개씩입니다. 49개 항목이 있습니다. 50번째가 되면 그것은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열심히 할 때 우리에게 희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 49개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저에게 뽑아내라고 하면,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런저런 영적 삶에 깊이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판단되는 것은 이 49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종목 첫 번째 3번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잘 준비해서 정말 즐겁게 편안하게 맞이하는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영적 노력도 그것은 곁다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르고 원만한 관계를 확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이 3번에 실패하면 나머지도 대개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3번에 성공하면 아마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번에 대하여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고 아주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기도하시고 마음에 뭔가 확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 금요일 저녁 안식일 환영 예배와,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리는 예배를 좀 더 직접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안식일 환영 예배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어서 그 안식일을 즐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안식일 환영 예배가 금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안식일 환영 예배와 토요일 안식일 예배에 정규적으로 출석한다. 아멘을 잊어버리신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의지가 약해지신 건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안식일 환영 예배와 토요일 안식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한다. 아, 예.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안식일 시간은 혹은 안식일 시간을 자신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회의해졌어요. 안식일에 너무 자주 예배 시간 외에는 너무 사적인 것으로 안식일을 그 존귀하게 보존하지 못하고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유념하십시다. 여섯 번째, 안식일 시간은 오로지 자신과 타인의 인간 회복을 위한 일에만 사용한다.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건 많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판가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식일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잘 판단을 못할 때에 이것이 인간 회복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하시면 판단이 섭니다.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또 잘 적용을 해야지 너무 또 자기의 현재 상태를 갖다 끼워 맞추려고 인간 회복을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안식일을 막 그냥 축구를 하면서 아 이제 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이것이 인간 회복이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출해주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인간의 회복을 하는 일에 안식일을 쓰셨습니다. 때로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다른 날 고칠 수 있는 병인데도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적절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의식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 모든 시간이 자신과 타인의 영적 혹은 인간 회복을 위해서 쓰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안식일 시간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결코 침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예. 지금 이 다짐과 결심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 움직이고 성령의 도움을 빌려서 활동하다 보면 아마도 다음에 설문을 받을 때는 통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목 두 번째, 구제와 봉사입니다. 구제와 봉사는 인간의 뿌리 깊은 이기심 치료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다. 이것은 그냥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꾸 소리가 이렇게 처지는 것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구제와 봉사는 인간의 뿌리 깊은 이기심 치료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다. 네. 정말 그 자기 이기심을 고침받기를 원하면 이 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두 번째,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른 사람의 타인의 복리와 고난에 대한 관심이다.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고 시련당할 때 정말 동정과 사랑과 뭔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함께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주변의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하듯 할 것이다. 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보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원종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미국의 암 전문의사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이야기인데 뭐 그때 없었던 분들이 여기 뭐 한 60, 70% 되니까 다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세 가지, 세 토막의 이야기인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대전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서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상당히 그 유명한 의사가 됐어요. 미국의 암 전문 의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자기가 한번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또 자기의 신앙을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중에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경험 중에 세 가지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나서 스쳐 지나가더래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이것입니다. 자기가 한번 대학을 입학해가지고 그냥 워낙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끼니를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와 모자원에서 살았는데 이제 대학을 입학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과외를 가르쳐서 그 첫 봉급을 받았대요. 첫 봉급을. 첫 봉급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어머니에게 좀 고기라도 좀 뭐 한 건 사드리려고 이제 그 봉급을 3만 원을 받았답니다. 3만 원. 3만 원을 들고 이제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이제 탔는데 하도 긴장이 돼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돈 3만 원을 이제 만져본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손에 쥐고 놓지 않고 그 간 모양이 주머니에 넣지도 않고. 이제 대전의 터미널에 이렇게 내렸는데 막 여기 땀이 나가지고 막 돈이 젖었더래요. 자기가 이제 버스에 딱 내려서 가는데 할아버지가 서 있더래요. 다리를 이렇게 걷어 올리고 서 있는데 막 부시럼이 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 추운 겨울날 덜덜덜 떨면서 그냥 그 근데 너무 그냥 그 안타깝고 불쌍해 보여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가지고 식사라도 좀 한번 하세요 하고 그거를 줬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 고기 사드리려고 가져온 3만 원을 거기다 그냥 준 거예요.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종수야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어떻게 왔다고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뭐 어머니 그냥 왔어요 하고 이제 돈 없는 그 서러움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한참 울었대요. 근데 그 일이 있고 이제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공부가 잘 되는지 모르겠더래요. 이 책을 한번 쭉 보면은 그냥 책이 사진 찍는 것처럼 자기 머리에 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험만 쳤다 하면 뭐 거의 만점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등으로 졸업했어요. 이제 그 장면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 표현대로 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너 그 얘기 기억나지? 너 그때 대전 터미널에서 그 할아버지 봤지?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쓴 것이라.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너 그 할아버지 봤지?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신, 이제 한다고 자기는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확신이 오기를, That was me. 그때 네가 터미널에서 본 그 할아버지가 나였다.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너 그 뒤에 네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생각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나눌 때 우리의 영적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나누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건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 인생의 참된 목적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봉사와 구제에서 찾을 수 있다. 아, 여러분, 정말 살맛이 나는 일은 다른 사람 돕고 구제하고 나눌 때 오는 보람에서 인간이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 싸워가지고 그냥 욕심 차려서 착 얻었을 때 기분하고 자기 것을 잘라서 나누었을 때 오는 기분하고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전입니다. 우리의 수입 중 한 몫을 별도로 정하여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순리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한번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제도적으로 수입의 10%를 구제금으로 쓰도록 제도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10%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겁나고 뭐라고 그러실까봐. 그러나 이상은 10%입니다. 수입 중에서 본인이 아픔을 느낄 만큼 한 몫을 떼어서 구제금으로 적립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기심을 치료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만한 이제 봉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포켓을 이쪽에도 저쪽에도 하나씩 두고 포켓을. 한쪽은 11조, 한쪽은 구제금. 이렇게 포켓 두 개짜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수입이 들어오면 그 뒤로 밀으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이 돈입니다. 수입이 들어오자마자 한쪽에는 11조 넣고 한쪽에는 구제금 넣고 이렇게 해서 돈 관리를 하면 우리의 정신이 살아서 뭔가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것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꿈이에요. 일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네. 뭐 동의 재청 많아서 거의 다 가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이런 제도가 시작될 때에 모든 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다 이제 봉투를 갖다 놓으면 원하는 사람이 가져가서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영육간에 큰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의 건강, 시간, 노력의 일부분도 단지 금전뿐 아니고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노력의 일부분도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익이다. 네. 자기 것이라고 혼자 다 쓰면 유익일 것 같지만 나중에 결산해보면 손해입니다. 자기 한 몫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익이다. 일곱 번째, 타인을 위한 봉사와 헌신은 결국 자신의 기쁨과 건강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조금씩 줄어드네요. 다시 한번 환기하겠습니다. 7번은 그렇게 머뭇머뭇할 필요 없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와 헌신은 결국 자신의 기쁨과 건강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네, 이것은 법칙입니다. 법칙이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다 된 것들이에요. 세 번째 종목 11조 헌물. 여기에서 소리가 줄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표시이다. 10분의 1목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모든 재물, 재산, 물질 전체가 다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11조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11조를 온전하고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다. 네 번째, 세 번째. 11조 드리는 일을 지체하거나 11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헌금을 가지고 또 11조를 가지고 교회로 오는 모습은 정말 멋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한 주일 동안 계속 뭔가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고 살다가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땀 흘려 이기심도 발휘하고 욕심도 내고 싸우기도 해서 돈을 벌고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 돈 버는 일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벌어진 돈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돌아가 헌금을 통해서 구제금으로 내고 또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월정 헌금을 내기 위해서 두둑하게 봉투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왕의 모습이에요. 정말 멋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11조 드리는 일을 자꾸 지체하면 안 됩니다. 밀어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조건은 그 조건대로 하지 않으면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11조를 지체하지 않고 항상 즐겨 드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11조 외에 각종 헌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은 신성한 행위다. 예배입니다. 헌금은 적선 행위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헌금을 설교 마친 다음에 드리는 것은 그 목적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 헌금이 더 나오려고 한 것이냐, 그것은 하나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성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러고 있다가 바구니 오면 없네? 그러시지 말고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날 때 감사의 예물로 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올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그건 아주 신성한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십일조와 헌물을 결코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십일조는 헌금은 눈치 봐서 억지로 드릴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버리는 겁니다. 그건 버리는 거예요. 5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일조와 헌물은 결코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 십일조와 헌물은 넉넉하고 후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헌금하는데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척이나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쓸 때는 이렇게 돈을 잘 쓰는데 헌금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약속한 것도 그냥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아깝기도 해서 그냥 몇 달을 미루다가 잘 안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의 큰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헌금은 좀 넉넉하고 후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7번째, 안식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십일조와 각종 헌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세속의 노예가 아니라는 증거이다. 우리가 다 사실상 한 주일, 6일 동안 노예처럼 삽니다. 노예. 저기 돈 생길 일 있다 하면 말이에요. 길을 쓰고 쫓아가요. 돈의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안식일은 돈 벌 일이 있어도 그까짓 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돈에 대해서 초연한 모습이 좀 보여야 돼요. 정직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한 그 장로교인 한 분은 안식일교회 어떤 장로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하다가 그 정말 꿋꿋한 정직한 양심 때문에 감동이 받아가지고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아주 깊은 호감을 갖게 돼서 이제 공부가 시작된 사람이 있어요. 이 장로교인은 3대째 장로교인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이런저런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장로님 한 분이 그 우물을 파는, 이게 뭐 이렇게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우물 파는 거 있죠? 그걸 하는 분이에요. 예? 지하수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어느 집에 이제 집을 짓고 거기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하수를 딱 내려서 물을 퍼 올렸는데 그 물이 그렇게 깨끗지가 않아가지고 기준치에 약간 오버가 됐대요.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 이제 그거를 허가를 하러 나와가지고 수질 검사를 나와가지고 이 장로님께 뭐 약간 오버된 건데 구청에서 좀 봐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봐주시면 안 되죠. 이걸 마실 분을 생각해서 제가 200만원, 300만원 손해를 보더라도 제가 다시 파겠습니다. 그 얼마나 멋있어. 이분이 뭐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파면 200만원, 300만원이래요. 그런데 그 그냥 한순간만 넘어가면 2,300만원을 버는 건데 그냥 그 양심을 지키려고 거절한 것입니다. 이분이 그걸 보고, 야, 이 안식일교인들은 정말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미 거기서 안식일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상관없이 안식일교인 편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믿기로는 하여간 그분은 조만간 이 진리를 선택할 분이라고 확신해요. 뭐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다 뭐 2대, 3대, 4대째 교인들이 주변에 꽉 차 있으니까 거기 탈출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마음은 여기 와 있어요. 좀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초월하는 그런 왕다운, 노예가 아닌 왕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와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진리이다. 두 번째,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원리와 같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3번, 뭐 여기 제한된 시간은 무슨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최소한을 지금 잡아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루에 최소한 30분 내지 60분 이상 성경 말씀에 심취해야 할 것이다.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밥 먹는 시간을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는 시간은 3분으로 족하다면 이건 뭔가 기형적인 것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 시간의 이상 말씀에 아주 깊이 심취하는 경험이 날마다 필요하다. 네 번째, 특별히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은 증언의 말씀을 읽고 살펴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 여러분, 예언이신의 말씀을 날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삶의 여러 분야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매우 명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깨우쳐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증언과 예언의 말씀을 잘 살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므로 기도가 멈추면 영적 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사람이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갑갑하지요? 막 터질 것 같죠, 여기가? 그러다가 계속 숨 못 쉬게 하면은 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숨 못 쉬게 하면 갑갑하고 터질 것 같아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루 기도 안 하면 막 갑갑하고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야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섯 번째,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실한 마음으로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것은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다. 어떤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도 아주 열심히 신앙을 하는 분인데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뭐 그렇게 물을 만한 사이니까 묻겠죠. 그 묻는 건 좀 실례긴 하지만 저는 매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은혜스러운 답이죠?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자기의 답을 주었어요. 저는 하루에 세 번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삽니다. 마음으로만 앉아서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루에 세 번, 이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은 되는데 점심이 잘 안 되죠. 제가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 대부분 다 핸드폰 있습니다. 핸드폰 없는 분들은 좀 뭐 안 되겠습니다만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11시 45분이나 50분쯤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세팅을 매일 해서 눌러 놓으세요. 그럼 여지없이 매일 11시 45분 되면 알람이 울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정해놓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알람이 딸랑딸랑 움직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잠시 기도할 수 있어요. 예. 혹시 운전 중이라면 다시 한번 마음을 하늘로 향하고 기도하고 도전할 만합니까? 예. 그래서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하루에 세 번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네. 여러분, 기도가 왜 그렇게 짧은지 아십니까? 왜 한 2, 3분만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기다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 5분 합시다 했는데 나는 2분 하면 할 게 없어요. 이유는 기도가 이기적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 시간이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가 살아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읽기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감사와 기쁨. 첫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쳐 나올 수밖에 없다.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쳐 나올 수밖에 없다. 이유는 죽을 것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다 죽을 것들인데 살았으니 이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귀한 특권이며 의무이다. 세 번째, 불평과 불만의 정신이 가득한 마음의 보좌는 언제나 사단의 영이 지배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정신이 가득한 그 마음의 보좌는 예수님이 점령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 보좌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증오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늘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사람에 대하여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마음에서 용서와 사랑의 정신이 사라질 때에 감사와 기쁨의 새 문 닫힌다. 여섯 번째, 감사와 기쁨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함께 육신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약이다. 맞습니까? 예, 이건 아주 또 하나의 과학입니다. 예, 증명된 과학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정신이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활기차게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슴에서 나오는 언어는 타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 말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때에 좋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종목, 식생활 개혁. 첫째,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은 사람의 건강과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것도 과학입니다. 다 증명된 것입니다. 여기 점심때마다 식당에 계속적으로 오는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성격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전보다 화가 덜 난다는 것입니다. 점심 한 끼만 먹어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음식물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최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제력. 자기를 통제하고 어떤 유혹이나 어떤 그 욕망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육류와 자극성이 심한 식품은 사람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들이다. 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이것들과 점점 멀어져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멀어져도 좋고 서서히 멀어져도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멀리해야 할 것들입니다. 네 번째, 간식과 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일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다. 우리 몸을 잘 보존하려면 시시로 위장에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위장도 쉬어야 되고 정한 시간에 들어오면 위장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착착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이것 들어왔다 저것 들어왔다 이건 나갔다 저거 나갔다 하면은 위장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우리는 간식이나 또 이런 가공식품으로 위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또 하나의 신앙입니다. 다섯 번째, 불규칙한 식사와 과식은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점차적으로 허물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품 변화에 지대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불규칙한 식사, 과식. 여섯 번째, 몸 성전에, 이것은 종합하는 것입니다. 몸 성전에 해로운 식물을 투입하여 성전을 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여러분,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가겠습니까? 성전을 건강하게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이 말 듣고 가가지고 김대성 목사 그러는데 그 간식하고 과식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간대.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걸 잘 이해해서 들으셨습니까? 네. 몸 성전을 해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네. 그런 뜻입니다. 일곱 번째, 청결하고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일종의 신앙이다. 음식에도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신앙입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신앙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전도. 첫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최초의 증거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늘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얘기하던 그 장로교인 말고 또 다른 한 분 공부하는 분은 공부는 이제 다른 공부를 하고 테이프를 줬더니 그 지구 역사에 대한 테이프를 가져가서 그 여섯 개를 여러 번을 들었어요.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다 이해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선명하게 깨닫게 되고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가슴이 설레가지고 그분이 아주 솔직한 이야기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대요. 이것을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전할까? 그 벽을 어떻게 허물고 이걸 어떻게 전할까? 그 기쁨과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에 밤을 샜다는 것입니다. 밤을.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다. 영혼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고질적 질병인 이기심과 교만심을 치료하는 최선의 길은 전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그 사람 앞에서 교만 떨 수 없어요. 그 앞에서 완전히 낮아져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전도할 때 우리 자아가 죽고 우리 자아가 낮아져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 희생과 겸손 없이 결코 영혼을 구하지 못함을 깨닫게 된다. 이건 3번하고 4번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혼이 회심하는 기적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만날 때 일어난다. 여러분, 영혼 구원할 때 이게 법칙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만 하지 말고 그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테이프 선교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직접 하기도 어렵고 앞에 있어도 내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말씀이 담긴 테이프를 꼭 듣도록 기도하면서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만남이 일어날 때에 회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발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서히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이미 공개될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한 이야기만 더 드리죠. 우리 교회 그 김화분 집사님 계셔요.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 다 아시죠? 그분이 남편이 뭐 거의 교회하고 관계없이 사는 분이에요. 그분 아주 어릴 때 2년 우리 교회 다닌 경험이 있답니다. 아주 어릴 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오히려 거부감을 가지고 이제 살던 분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안식일마다 결석자들에게 테이프를 보냈어요. 근데 우리 김화분 집사님이 결석하는 날 테이프 그 집으로 갑니다. 벌써 가기 전에 우리는 기도반에서 그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테이프를 들을 때 그 말씀이 감동으로 와서 닿은 것입니다. 한번 또 들었대요. 그 다음부터는 테이프 집에 오기만 하면은 또박또박 두 번씩 들었답니다. 그리고 김화분 집사님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우리 애기 아빠가 테이프를 계속 듣더니 이제 교회 좀 나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결석자한테 보내는 것을 안 보내고 구도자한테 보내는 것으로 매 한식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올 때마다 두 번씩 들은 것입니다. 마음이 다 온 거예요, 교회까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드렸더니 얼마나 반갑게 전화를 받는지 몰라요. 거의 뭐 한 번 딱 어디선가 장례식에선가 뵙고 대화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래 친하게 지내오던 친구처럼 전화를 딱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 테이프를 통해서 목소리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제 친해진 거예요, 벌써. 이미지상으로 친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서 식사 좀 하십시다. 저 점심 좀 한번 사주시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도움을 구하며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해주겠다고 하면 아, 안 합니다 그러는데 저 점심 좀 한번 사주시오 그러면 그거 안 사주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근데 아이고 제가 가지요. 그러더니 어제 정말 오셨어요 사무실에. 그래가지고 다음 안식일부터 교회 출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기도를 통한 심령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만날 때에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전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만 하고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거의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기도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책으로 보든지 테이프로 듣든지 말씀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원리예요. 여섯 번째, 전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포기하는 것이다. 너무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구원이 좋은 것이라면, 그것이 복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못 견디는 것입니다. 전도를 멈추는 것은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얻게 될 영광의 면류관은 영원구원 사업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기 문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면류관을 쓰고 나오는데 다 별들이 붙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별이 많이 붙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없었지만 아무도 그 자기의 면류관에 별 적은 것을 가지고 뭐 부끄러워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별이 없는 면류관은 없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 별은 바로 영원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스가랴 운동에 적극 동참하셔서 이 일곱 가지 실천사항 중에 여러분이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결심을 하심으로 또 실천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생활과 이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